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다 함께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주님께 나와가 이런 질문으로 대화가 시작합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을 용서해줘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용서의 이 사회적인 전통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관례라고 할까요? 세 번까지는 용서해줬다고 합니다. 세 번까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한국 사람은 유대인들에 비해서 똑똑한 건지 아니면 머리가 비상한 건지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인드는 어때요? 아니,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아? 첫 번째도 용서해 준 게 아니야. 뭐예요? 속아서 넘어간 거지. 우리는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속는다라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인데 유대인들은 이 사회 관례상, 전통상 그래도 젠틀맨이라고 하면 세 번까지는 용서해 준다라는 거죠. 자, 그런 관례가 있는데 오늘 베드로는 나름대로 그 전통보다 그 관례보다 더 많이 나갔어요. 몇 번을요? 내가 일곱 번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 주님의 대답이 22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숫자적인 개념으로 너 일곱 번씩 일흔 번 그러니까 490번만 용서해 주면 돼.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끝까지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는지 그 답을 주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무제한적으로 끝까지 용서해 주라고 했으면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뭐가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 수 있는지 주님이 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뒤에 나오는 이야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는 스토리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형제를 용서해 줌에 있어서 끝까지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지 그 답이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뒤집어 보면 어떤 말씀일까요? 이게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지 지적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지, 분명히 가능한데 너희들은 왜 불가능하게 사는지, 왜 실패하고 사는지 우리 주님의 지적도 이 안에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 이후의 스토리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딱 보면 형제를 용서함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용서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 본다라면 주님의 가르침은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억울함을 당한 게 나고 원통함을 당한 게 나고 상처받은 게 난데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하기는 어때요?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상대방에게 적용하기는 너무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합니다. 원통한 일 당합니다. 하지 않았다는 말, 소문이 퍼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죠.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용서하지 못할 일,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제가 영화 포스터 하나 보여드릴까요?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저기 영화 타이틀이 12 Years a Slave.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어떻게 되죠? 12년 동안 노예? 이렇게 해야 되나요? 모르겠어요. 한국말로는 번역이 제대로 됐을 텐데 이 영화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베이스로 해서 책으로 먼저 쓰여지고 그리고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저는 영화는 보지 않았는데 책은 읽었습니다. 이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냐면 2013년도에 아카데미 베스트 필름상을 받았어요. 볼만한 영화입니다. 책으로는. 근데 아이들과는 보기는 좀 힘들 거예요. 어른들은 볼만합니다. 저 흑인이 뉴욕에서 자유인으로 태어나는 흑인이에요. 솔로몬 노스업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워싱턴 DC를 갔다가 이 노예 상인들에게 납치를 당해서 강제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예로 팔려가서 12년 동안 자기의 인권이 완전히 무시당하면서 짐승처럼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아니 여러분 상상만 한번 해보십시오. 흑인이지만 자유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내가 납치를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12년 동안 이렇게 강제적으로 인권을 무시당하고 짐승처럼 노예처럼 살았다면 여러분 이게 용서가 될까요? 나를 납치해가고 나를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그 사람들이 용서가 될까요? 아니 내가 용서하려고 결단하고 마음먹으면 이게 용서가 되는 거냐라니까요. 나를 짐승처럼 무자비하게 때렸던 내 인권을 완전히 묵살시킨 그 인간들을 내가 용서가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예고편을 다시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봤더니 옆에 있는 다른 노예가 이분은 뭐 대대로 노예로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노예로 살아보지 못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이 노예로 서바이브 할 수 있는지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그때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I don't want to survive. I want to live.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나는 보통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나는 그냥 살고 싶대. 그냥 살고 싶은 사람을 서바이브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용서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2013년 8월에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뉴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한국 경북 칠곡에서 8살 난 딸아이를 때려서 죽은 계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2013년 조금 오래되기는 오래됐죠. 무려 3년 동안 아이를 폭행했습니다. 그러니까 5살짜리를부터 이제 폭행하기 시작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손목이 부러졌다, 넘어져서 코뼈가 부러졌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여러분 혹시 허벅지 뼈가 부러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계모가 얼마나 세게 들고 찼으면 아이의 허벅지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인을 알아보니까 장파열로 죽은 거. 어떻게 얼마나 많이 때려야 아이가 장파열로 죽습니까? 손을 보니까 양손에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2도 화상도 있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병원도 제대로 가보지 못하고 계모에 의해서 맞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엄마 입장에서 우리 아빠 된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피가 끓으잖아요. 그렇죠? 어느 누군가가 내 자식에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진짜 엄마가 들었을 때 그 계모가 용서될까요? 그러면 우리 세월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구조선에 구조받았던 분들의 대부분은 누구였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승무원들이었어요. 그렇죠? 승무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제대로 방송만 해줬어도 이 배가 어떻게 될 건지 방송만 해줬어도 그리고 승무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규칙 뭡니까? 승객들의 안전과 대피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지켰어도 어린 학생들의 영혼을 생명을 훨씬 더 많이 구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지만 그 승무원들이 살아서 배에 탈 때 손에 뭘 다 가지고 있었어요? 워키토키. 자기들끼리 소식 전하면서 다른 사람들 승객의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부터 살 수 있을까를 고려했다라는 거죠. 그런 뉴스들을 볼 때 제3자인 우리도 이렇게 화가 나고 용서가 안 되는데 먼저 보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냐라는 거. 저는 부모 입장에서서 보면 아직까지 저러고 있는 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용서가 되냐라는 거예요. 이건 참 큰 일들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큰 일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큰 일들도 있지만 정말 작은 일들도 있잖아요.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토픽을 가지고 다가오세요? 용서라는 토픽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끝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는 비유입니다. 목요 예배 나오실 정도의 성도님들이라면 신앙의 경륜이 다 있는 분들이에요. 최소한 이 이야기는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분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 예화가 시작되기 전에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먼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하면서 시작했죠. 주님 내게 범죄한 형제를 7번까지만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했는데 주님이 무제한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무제한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3절 시작 부분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한번 다시 보자고요. 자 예화를 주실 때 주님이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시작이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 주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천국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은 천국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우리는 세상에서 터득한 우리의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이 한계 속에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접근하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 이야기?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천국을 봤는데 이걸 자기가 아는 표현력으로 글씨로 표현하려고 하니 이해 안 되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단지 그거예요. 왜?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걸 본 걸 한글로 아니 한글이래 자기 언어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종대왕이 테레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봤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때로 돌아가서 훈민정음에 테레비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말로 표현해 적어놓으면 백성들이 그걸 읽고 이게 테레비구나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뭔 소리요?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똑같다라는 거죠. 지금 오늘 이 말씀은 그러므로 천국은 천국에서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가능한 이야기라고 주님이 이야기하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맛보는 사람은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가능했습니까? 산상수훈 생각, 산상수훈이래. 우리 주님의 변화산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말해요? 허벌판에 이곳이 조사오니 여기서 움막쥐고 여기서 살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가능해지는 게 천국을 맛본 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아니잖아요. 세상에 내려가서 뭔가를 얻어야 되고 누려야 되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인데 하나님 나라 천국을 딱 맛보고 나니까 저거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냥 좋다라는, 여기 그냥 있자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형제가 내게 잘못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야기한 대로 무제한으로 끝까지 용서가 가능한 건 천국을 맛본 사람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동안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이어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끝났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오늘.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니까 조금 더 길게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자, 갚을 길이 없어요.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스스로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다 노예로 팔아서 그 돈으로 그만큼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 전통이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었어요? 그냥 말로 맺은 게 아니에요. 짐승을 딱 쪼개서 하나님 지나가고 아브라함 지나가고 언약을 어기는 자는 어떻게 되겠다고? 짐승 반 쪼개듯이 이렇게 반 쪼개자. 이게 그 당시에 언약을 맺을 때에 서로 하는 행위 중에 하나죠. 우리는 사인하고 도장 찍으면 끝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세긴 세요. 그렇죠? 짐승 딱 반으로 쪼개놓고 언약 어기면, 어기는 사람은 이렇게 만들자. 이게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게 사인하는 거예요. 자, 이때 빚진 사람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기회만 주시면 내가 어떻게든 갚겠다라고 부탁을 하는데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해줍니까? 1만 달란트를 아예 통틀어서 다 탕감을 해주게 되죠.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죠? 이 소식을 듣는 이 사람, 1만 달란트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죠. 쉽게 이야기하면 2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쭉 일해서 모은 가치의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20년. 뒤에 나오는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데나리온이 하루의 임금이고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몇 개월치 임금? 한 3개월 정도 임금이고, 근데 이건 얼마? 몇 년? 20년 동안의 월급을 단 1유로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모은 가치의 돈이에요. 자,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게 그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었겠어요. 좋은 소식을 영어로 하면 뭐예요? Good news.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뭐라고 말해? 아, Good news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보다 좋은 소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뛰어가서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은 소식이에요. 살 길이 열렸는데 내가 앞으로 살아갈 길이 열린 거예요.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 아닙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 임금 앞에서 절도 수없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했을까요? 주인님,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거 꼭 갖겠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 내 인생 살면서 나도 은혜 나누는 인생 살겠습니다. 수 없는 약속들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감격과 그 기쁨으로 나오다가 누구를 만나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 표현으로 하면 맥살 잡은 거예요. 그렇죠? 목을 잡았다고 하니까 맥살 잡고 돈을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탕감받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해요. 똑같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기회를 달라라는 거예요. 시간을 달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자기도 탕감받았으니 탕감해 주기는커녕 아니면 기회를 시간을 주기는커녕 뭘 합니까? 아예 감옥에 넣어버리죠. 자, 30절을 한번 볼게요. 저는 처음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30절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빚을 갚게 하려면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나와서 노동이라도 쳐야 돼요? 그런데 목적은 빚을 갚도록인데 옥을 가두어 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이해됩니까? 이것 때문에 주인이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임금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빚을 갚도록이 목적인데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는 것은 결국 앞에서 제가 말했듯이 빚을 갚지 못하는 이 사람과 아내와 자식들을 노예로 다 팔아버리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감옥에 있는 거죠. 팔아서 그 돈으로라도 내게 가져오라라는 거겠죠. 이게 임금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거예요. 이야기가 임금의 귀에 들어가고 드디어 임금이 이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빚을 갚지 못해서는 단 한 번도 악한 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임금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악한 종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너를 용서해줬는데 은혜를 경험한 네가 용서해주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악한 종아라고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비유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임금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1만 달란트를 다 갚으라고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했으니까 있는 거지. 그렇죠? 탕감 다 해놓고 다시 불러서 너 다시 다 갚아.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탕감해 준 거 없던 걸로 해. 이렇게 돼버렸어요. 왜요? 그 원인이 뭡니까? 내가 탕감받았다라는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탕감해 준 것까지 내가 다시 다 되갚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억지를 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20년의 월급을 단 1불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그 정도의 가치가 되는 돈을 단 한 번에 탕감을 받아 나왔어요. 그런데 내게 3개월치 월급을 빚진 자를 만났는데 그거 굳이 받고 싶어요? 그 자리에서? 일반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하면 우리 경험으로 하면 에이 그거 괜찮아 그게 뭐 얼마 된다고 다음에 여유 있을 때 갚든지 아니면 은혜가 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던 걸로 하자라고 넘어갈 텐데 그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 가운데서 상처받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통한 일,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을 맛본 자가, 천국을 누린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언제 용서가 가능한지.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요.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까 12 years slave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월은 더 많이 흘렀지만 형들에 의해서 팔렸고, 더 억울한 건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 자리까지 올라가요?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자리 올라갑니다. 그때 나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형들의 입장에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이 달달달달 떨릴 거예요. 요셉은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이, 그런데 요셉이 뭘 합니까?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원수 갚겠죠. 아니, 내가 당한 것 몇 배로 갚아주고 싶겠죠. 그런데 요셉이 용서를 한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내 부모와 형제와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용서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의지로는 되지 않는데, 내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보이면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사실이죠.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돌들을 던지고 있는데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그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 어떻게 천사의 얼굴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은 중보 기도를 해주잖아요.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 여러분, 둘 다 요셉이도 그렇고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고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이 억울한 순간 가운데 어떻게 상대방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넘어갈 수 있냐라니까요. 그 상황보다, 내가 당한 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여지면 이것도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손해보고 피해를 보면 참 용서가 안 돼요, 그렇죠? 참 내가 무시당하는 것,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당하고 싶지 않거든요. 누가 이기는지 끝까지 가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삼자 대면 해서까지 누가 잘못했는지 이 사건을 여러분이 해결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내가 해결해야지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 우리 크리스천들은 누구를 탓하거나 아니면 버릇을 고쳐놓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원수 갚아야 된다라든지 이런 말들은 하면 절대로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처한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기억한다라는 것. 감사라는 또 다른 의미는 기억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백대안의 어른을 빚진 자를 만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고 하는데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문제입니까? 왜 그게 안 되냐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빚을 크게 탕감받았는 자인지를 잊어버린 것. 지금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시간을 달라고 부탁하는 그 사람이 무릎 꿇고 있는 그 자리가 얼마 전에 내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되어서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단 아무도 없다라니까요. 단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그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400년 동안 대대로 노예로 살아온 내가 자유신세가 되었을 때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얼마나 넘쳐났습니까? 그런데 그 감격을 금방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잊어버리는 사람이,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열 가지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어요. 분명히 애굽에도 법 없이 살 만큼 착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애굽에도 정말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존경받는 분들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사기치는 인간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쁜 짓 하는 인간들 수없이 많았을 텐데 하나님이 내렸던 열 가지 재앙은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고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행하고 내가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인가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무조건적인 은혜가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얻어낼 만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굽에 있는 집에 장자는 뿐만 아니라 첫 번째 태어난 짐승들까지도 다 죽는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문설주와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만 발라두면 죽음의 신이 왔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Pass over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넘어간다라는 사실. 나와 상관없이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게 바로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말씀 해드릴까요?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걸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와 1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자를 말도 안 되는 걸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된 게 무엇입니까? 정말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라 나라는 사실. 내가 이걸 탕감 받을 만한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 하나님 내게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나라라는 사실, 이걸 잊지 말라라가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뭡니까? 이렇게 무조건적인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그 은혜를 통한 마땅한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탕감 받은 것까지 다시 다 갚아.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걸 우리 인생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 열매를 보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자라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1만 달란트를 우리 하나님이 탕감해 주시고 그 탕감받은 삶의 열매를 제대로 맺히지 못했을 때에 그 빚을 다시 갚으라고 하는, 이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주석들을 들어가도 읽어도 답들이 다 다르니까 이걸 다 설명해드리기도 어렵고, 이건 각자가 하나님 앞에 계시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그 받은 삶의 열매는 하나님이 확인하는 날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습니다. 뭡니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용서의 결론이 뭐냐라는 거예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결국 나를 위한 거죠. 왜?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나의 그 삶의 열매를 하나님이 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열매를 내가 맺혀내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이 뜻만 정확하게 가지고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은 항상 그 말씀에 비춰지는 내 모습을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시겠냐라는 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목요일 예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거저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삶의 열매를 맺혔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주님 앞에서 주님과 1대1로 결산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